수렁에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고난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단지 말로만 고백할 수 있을 뿐이고 믿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보다 고난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시인은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하는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에 적용인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이 믿어왔던 시온 불가침 사상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셨다 라는 이 신학적인 위기와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불변의 진리로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탄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회개와 포로 귀환은 신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는 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회개가 동시에 귀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애가의 시인은 돌아가자 라는 말을 하는 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 함께 돌이키자라는 의미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이 회개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는 출애굽, 죽음의 권세로부터 돌아오는 구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짧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돌아가자라는 이 말에 이 외침에 참 결론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회개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손을 들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셀 수 없이 돌이키는 자들에게, 출 바벨론하는 자들에게, 출 애굽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돌이킴과 구원 사이에,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 돌이킴과 구원 이 사이는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온과 포로귀환 사이에는, 즉 이 회개와 이 구원 사이에는 분명히 절차가 있고 시간이 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 진정으로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어야 할 대가는 굉장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심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킴과 이 구원은, 이 회개와 이 용서는 즉각적인 구조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 구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외치는 대로 자신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가려버리십니다. 43절과 44절에 자신을 가리신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43절에는 진노로 가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진노는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44절에는 구름으로 가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름은 에스겔서와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가려버리시는 어둠의 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들이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가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담벽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심판의 이미지가 급박하게 이어집니다. 47절을 보면 시인은 두려움과 함정,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내용상으로는 선지서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이 시인은 히브리시의 가장 큰 특징인 평행법을 사용을 하면서 두려움과 함정, 파멸과 멸망이라고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심판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난과 혼동 속에서 파멸과 멸망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사실은 더 깊은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눈물은 시냇물처럼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죽음에 대한 분노와 나사로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눈물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구름을 거두시고 그 죄를 거두시고 마치 하늘의 창문을 열듯이 그 구름을 거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걷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인을 더욱더 고난 속으로 아픔 속으로 죽음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원수들로 인해서 물이 넘치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구덩이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물은 모든 것을 잠그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혼동의 물을 의미합니다. 깊은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술과도 같습니다. 요셉도 그 구덩이에 빠졌었고 다니엘도 그 구덩이에 빠졌었고 예레미야도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기자도 고백합니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도다. 나를 건지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금요일에 깊은 수렁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탄식 시의 전형처럼 시의 후반부에 가서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속량하셨도다. 주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도다. 주여 나를 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죽음의 금요일의 한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혼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회개와 구원 사이에는, 그 죽음과 그 구원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간극이 있지만 그것은 사흘뿐입니다. 이제 시인은 고난과 혼동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의 금요일에서 부활의 주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난과 구원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분명히 간극이 있지만 반드시 죽음의 금요일 후에는 부활의 주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혼동의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기도의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애가를 부르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말 못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인의 기도처럼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혼동의 한가운데서 그 슬픔의 애가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고난과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가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들, 말 못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렁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런 구덩이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